16세기 유럽 전역에 종교개혁의 아주 광풍이 불었었죠. 그때 영국에서는 영국의 퓨리탄들이 신앙적 박해 또 그 박해를 피해서 신앙의 자유를 얻고자 아주 거칠게 저항하던 때였습니다. 훗날에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 영국의 왕으로 올라가게 되면서 그녀의 아버지죠, 헨리 8세가 만든 수장령이라는 것을 부활시켜요. 수장령이 무엇이냐면 교황이 교회의 주인이었는데, 쉽게 말해서 교황이 교회의 모든 통치권을 갖고 다스리는 자였는데, 이제 그렇지 않고 이 종교개혁을 통해서 왕이 교회의 수장이 된다라는 게 수장령이에요. 그래서 헨리 8세가 이것을 만들었고, 그 딸이, 그래서 만드는 바람에 퓨리탄들이 굉장히 생겨나기 시작했죠. 프로테스턴트 이 퓨리탄들이 그때 생겨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이 딸이 아버지의 유지를 받아, 이 수장령, 그러니까 모든 교회를 다스리는 힘을 왕이 갖고자 하는 그러한 일을 만들게 되니 더 거칠게 반항을 하였죠. 저항하였죠. 그래서 나라에서 핍박과 박해가 더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이걸 피해서 이 퓨리탄들이 어떤 일을 하냐면, 1620년 9월 2일 102명의 퓨리탄들이 메이플라워 호를 타고 미 대륙으로 이주를 하는 그러한 아주 역사적인 일이 생기게 되죠. 미 대륙으로 종교의 자유를 향해서 그렇게 퓨리탄들이 떠난 그 사건을 여러분들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도착해 보니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냥 땅만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생을 참 많이 하였죠. 게다가 도착하기도 전에 이미 배에서 많은 사람이 죽었고, 뭐 역사적 사실로 밝혀진 바에 의하면 반 정도가 굶어 죽고 병들어 죽었다라고 되어 있죠. 그렇게 도착을 해서 개척을 하고 또 이렇게 정착하는 과정 가운데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1년, 2년이 지나면서도요, 농작물이 잘안 되는 거예요. 먹고 살 길이 막막하고 깜깜하지 않습니까? 정말 믿음 한번 잘 지켜보겠다고, 하나님 정말 잘 믿고 싶다고, 그거 하나만 가지고 믿음 가운데 결단하고 출발하였는데, 도착해서 보니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것 같은 건잘안 보이고, 한해두해 지날수록 이제 농작물도 농사도 안 되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너무너무 힘들다, 이런 어려운 가운데 어떤 해에 이 전염병까지 한번 휩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뭐더 이상 견딜 수 없는 그런 말도 못하는 참담한 상황 속에서 각 지역의 대표들이 다 모였습니다. 그래서 타운의 대표들, 또 정착해서 한 부락을 이뤘던 모든 그 지역의 대표들이 연합하여서 회의를 하기 시작하였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 금식을 좀 하자. 그래서 금식령을 선포합니다. 금식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금식하며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함에도 불구하고 또 어려운 일들이 계속 닥치는 거죠. 그래서 한 번은 또큰 어려움 앞에 또 역시 마찬가지로 농작물이 잘안 되고, 또 역시 마찬가지로 전염병이 돌아서 한번더 모였어요. 우리가 관례대로 또 얼만큼 하나님 앞에 금식 기간을 정하고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까, 이제 이런 걸 논의하기 위해서 다 모였는데, 어떤 농부 한 명이 조용히 손을 들고, 그 자리에 모인 사람이겠죠, 한 가지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해야 하는 것도 맞지만, 이제는 생각을 조금만 달리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또 병들어 죽고 지금도 먹을 것이 없어서 매우 힘들지만, 가만히 세어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들도 충분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신앙의 자유가 있고, 우리에게는 정치적 자유도 있으며, 우리 앞에 펼쳐진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번 한 번은 금식 대신에 감사의 기간을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좀 드리면서 나아가 보면 어떡할까요? 라고 이 농부가 건의를 하였어요. 그런데 이 건의가 그 자리에 모였던 많은 타운의 대표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감화시켰습니다. 아유, 좋습니다. 좋다. 그래서 이 농부의 말을 따라 우리가 이번에는 금식의 기간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기간을 좀 가져보자. 이 어렵고 힘든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계신 그 존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감사의 시간들을 좀 한번 가져보자라고 지내기 시작한 것이 추수감사절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매년마다 하는 그 땡스기빙의 기원은 정말 추수할 것이 많아서 하나님이 와 많이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뜻이 아니었고, 아무것도 없는 열매도 없고 소득도 없고 힘들고 척박한 상황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한 믿음의 결단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이었어요. 이 퓨리탄들은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 미 대륙으로 이동을 했는데 감사함으로 그 위기와 역경을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어려운 역경들이 감사를 통하여 풍요함과 만족으로 서서히 바뀌어가기 시작한 것이죠. 그 시작이 바로 감사였습니다. 심리학 용어 중에요 회복탄력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영어로는 resilience라고 그러죠. 오랜 시간을 거쳐서 심리학자들이 온갖 정신적 외상, 즉 트라우마를 겪는 사람들을 연구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연구 결과에 보니까 삶에서 어려움과 위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깊은 상실을 맛본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모습으로 나뉘는데, 첫 번째는 너무 괴로운 나머지 외상 후 스트레스, 트라우마를 심하게 겪으면서 우울증과 불안에 시달리고, 또 한 부류는 적당히 이겨내는 모습을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독특하게 가끔 세 번째 부류들이 나타나는데요, 간혹 이 세 번째 부류들은 무엇이냐면은 연구에 참여한 심리학자들이 보았을 때 그 이전보다 그 이후에 훨씬 더 단단하게 회복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원래 제자리로 돌아오는 힘, 이 연구에 참여한 학자들이 이 힘을 발견하기 시작했습니다. 즉 시련과 고난을 이겨내는 심리적인 긍정의 힘을 회복탄력성이다라고 정의하기 시작했고요, 그 회복탄력성의 중심에 감사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위기를 극복해서 그 상실감과 절망과 분노와 좌절과 그 어려움 가운데에 그 힘든 일들을 극복하고 원래의 상태로 회복하는 사람들을 가만히 연구해서 보니 그 사람들이 그것을 어떻게 이겨내는가 보니 그 가운데에 중심에 감사를 되찾는 마음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이 마음의 회복이라는 것이 비단 마음뿐만이 아니겠죠. 신앙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회적인 영역에서 다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 이 회복이 일어나는 데 그 중심에 가만히 그 회복의 탄력성, 다시 돌아가서 원래의 것을 회복하는 그 힘을 좌지우지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감사라는 거예요. 이러한 감사에 의한 회복 탄력성을 잘 보여주는 본문, 성경의 예가 오늘 읽으신 다니엘서에 나타나는 그러한 이야기들도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을 때 너무 익숙한 본문이어서 내용을 다 알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정말 상황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참으로 기가 막힌 상황 속에 다니엘이 놓여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요, 오늘 초반에 다니엘서 6장 전반부에 나타나는 다니엘은 그냥 요즘 말로 쉽게 대박이 났어요. 진짜 이건 대박이 아니고 초대박이 났어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인생이죠. 출세를 해도 보통한 것이 아닙니다. 본문 6장에서 나타나는 그 설명이 어떻습니까? 페르시아를 다스리는 여러 왕들이 있는데 그 왕국들 중에 다리오 왕이라는 한 왕이 점점 자기의 세력이 넓어지고 점점 더 땅덩어리가 늘어나기 시작하니까 이 통치구조, 정치 권력구조를 어떻게 짜냐면 세 명의 총리를 두고 그 아래 고관 대신들을 두어서 왕이 그런 식으로 좀 정치 시스템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세 명의 총리들 중에 총무수석을 두는 거죠. 그 총리수석을 두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를 좀 시스템을 잘 갖추어서 다스리기를 원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 으뜸 총리 대신으로 다니엘을 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잘 내용을 모르시는 것 같아서 본문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다리오가 자기의 뜻대로 고관 120명을 세워 전국을 통치하게 하고 또 그들 위에 총리 셋을 두었더니 다니엘이 그 중에 하나이라. 이는 고관들로 총리에게 자기의 직무를 보고하게 하여 왕에게 손해가 없게 하려 함이었더라.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그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게 하고자 한지라. 지금 다니엘은요, 왕을 제외한 정치 권력 구조의 최고에 올라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다니엘 입장에서는 포로 출신이지 않습니까? 이 이스라엘에서 포로로 잡혀서 이거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내가 앞으로 인생이 어떻게 될까, 이 막막한 상황 속에서 지금 한 나라의 전체 살림을 책임지고 왕과 거의 비슷한 권력을 지게 되는 최고의 자리에 다니엘이 지금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왕이 보니 다니엘이 민첩해요. 6장 3절에 보면 마음이 민첩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무슨 뜻입니까? 모든 것을 잘 알고, 한마디로 센스가 있는 거예요. 잘 파악하고 있고 그것을 또 잘 이해하고 있고, 그 왕이 볼 때는 예뻐 죽겠는 그러한 사람인 거죠. 그래서 곁에 두고 총애하였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볼 때 경쟁하던 다른 총리들이나 다른 고관 대신들이 볼 때에는 이런 꼴보기 싫은 사람이 없는 거죠. 우리 민족도 아니고 천한 포로 출신인데 왕에게 총애를 얻고 종교도 다르고 그리고 민첩해요.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먼저 생각하고 센스 있게 적당하게 말을 잘하고, 아니 저건 어떻게 저걸 다 기억하지 싶을 정도로 한 발 늦는 사람들. 여러분, 한 발 늦는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전 이해해요. 아, 저거 내가 하고 싶었던 말이었는데, 나도 저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꼭 한두 발 먼저 얘기해서 예쁨을 독차지하는 부류들이 있죠. 그리고 뒤에서 혼자 늘 마음앓이 하는. 저는 그래서 사실 다니엘보다 이 나머지 두 총리의 마음들도 사실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이해만 했지 이분들의 행동은 좀 그릇됐어요. 뭐냐면 이 다니엘이 너무 미우니까, 질투가 나니까 해하고자 하여서 함정을 파는데, 여러분 이제 여기부터 다니엘의 아주 인생의 아주 슬프고 어려운 일들이 시작이 됩니다. 질투의 눈이 먼 이 고관들이, 총리들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무엇을 이용합니까? 무엇을 이용합니까? 다니엘의 신앙을 이용합니다. 참 많은 것들이 있는데, 여러분 4절을 나중에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다니엘은요, 충성되어서요 흠잡을 데가 없었어요. 이 요즘 말로 하면 뭡니까? 털어서 먼지 안 나오는 사람이었어요. 깨끗하고 정직하고 너무 일이 바르고 탈탈탈 털어도 책 잡을 게 없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엇을 털기 시작하냐면은 신앙을 가지고 건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그런데 안타까운 상황을 만들어요. 왜냐면요, 다니엘이 지금 무엇으로 이 자리까지 올라왔습니까? 여러분, 포로에서 그 처절한 죽느냐 사느냐의 삶의 기로에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언제 내 목숨이 없어질지 모르는, 또 언제 쫓겨날지 모르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앞길 가운데 다니엘이 무엇을 잡으면서 지금 6장까지 왔습니까? 하나님 한 분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다니엘의 신앙은 여러분들이 더 잘 많이 아실 거예요. 정직하고 깨끗하고 그 믿음이 공고하여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참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신앙 하나로 이 자리까지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 신앙이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집어넣게 생긴 거예요. 그 신앙이 무엇으로 함정을 파죠? 이 고관 대신들이 다니엘이 원래 하던 습관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기만 하면 사자굴에 잡아놓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조서를 만들어서 왕이 또 거기에 사인업을 하는 바람에 이게 그만 액티베이트 됐어요. 이게 정말 조서가 공표가 된 거죠. 그게 꼼짝없이 걸려들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을 좀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신앙의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애쓰고 수고하며 이 자리까지 왔는데 얼마나 삶의 깊은 회의가 있겠습니까? 나라에 충성하고 고관 대신들에게 자기들의 동료였을 거 아니에요. 친구들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1, 2년 지낸 사이가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내가 조금 왕께 총애를 받는다고 하여서 전부 다 나를 몰려들어서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 속에 배신감이 얼마나 심하게 들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왕따잖아요. 혼자 지금 이렇게 당하고 있는 거잖아요. 외로움은 둘째치고 무서웠기도 했을 거거니와 인간적인 배신감이 얼마나 컸을까요? 야, 이게 나의 삶의 결과가 이건가? 믿음 지키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살아냈던 그 삶의 결과가 고작 이건가? 하나님 이제 조금 나를 먹고 살게 해주시고 조금 뭐를 좀 잘되게 해주신다 싶었더니 그 잘되게 해주시는 과정이 나를 온전히 죽이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라고 받아들여지지 않을까요? 이제 난 꼼짝없이 사자굴에 들어가서 사자 밥이 되겠구나. 얼마나 이 고관대신들에 대한 배신감과 이 동료들에 대한 이 배신감으로 아주 몸서리쳤을까요? 더 심각한 것이 있죠. 그것은 왕입니다. 왕에게 얼마나 충성하면 이 자리까지 갈 수 있을까요? 아, 저는 안 봐도 그림이 훤한데요. 마음이 민첩한 사람들은요, 밤잠이 없어요. 남들 잘 때 생각해요. 다음 날에 뭐가 있지? 한 달 후에 뭐가 있을까? 그럼 이게 1년 후에 어떤 역사를 내고 10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아주 복잡한 삶을 사는 사람들입니다. 왕에 대해서 그렇게 자기 몸을 깎아가면서 충성했어요. 왕이 다니엘이 신앙이 없는 걸 모를까요? 아니요. 여러분 3장, 4장, 5장을 보세요. 왕이 알아요. 야, 네 마음에 뭔가 좀 특별히 다른 게 있는 것 같아. 넌 뭔가 좀 다른 걸 믿는 것 같아 라고 왕이 다니엘에게 고백할 정도로 왕은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도 알고 있었고 다니엘이 믿는 신앙도 알고 있었습니다. 뻔히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뻔히 알면서 내가 하나님 믿는 사람인 거 뻔히 자기도 알면서 내가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세 번씩 때가 되어서 창문을 열고 이스라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것을 왕이 알면서 어떻게 거기에다가 도장을 찍을 수가 있지? 충성한 그 대가가, 왕에게 충성한 대가가 바로 이건가? 얼마나 섭섭했을까요? 또 얼마나 욕하고 싶었을까요? 왕 이거 바보 천치 아니야? 이거 뻔히 이거 나 잡으려고 하는 이런 걸 모를까? 그 상황에서 어떠한 두려움이 있었을까요? 신뢰가 깨지는 거예요. 왕도 나 죽이려고 하는 것이겠구나. 이러한 상황까지도 충분히 다니엘은 생각할 수가 있었겠죠. 물론 맥락상에 모두 다 생략된 이야기들이긴 하지만 더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뭐 고관 대신들은 그렇다고 치고 왕도 사람이니까 그렇다고 쳐, 하나님은 도대체, 하나님은, 하나님 저한테 왜 이렇게 하세요? 하나님 이게 도대체 뭐예요? 제가 한 번이라도 세상 이방신을 쫓은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정말로 제가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실까? 왜 이런 일을 주실까? 여러분 입장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비즈니스나 여러분들 아이들 학교나 아이가 막 엄마 나 드디어 됐어, 얼마 전에 담임 목사님이 설교에서 얘기하시던 그 하버드가 내가 됐어, 너무 너무 좋은데 그 다음에 뭐 사자굴 뭐 이런 식으로 인생이 꺾인다고 한다면 부모 입장에서 그걸 어떻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실 거예요? 사업이 잘 돼가지고 막 인컴이 올라가고 여러 막 이제 인정을 받고 나라에서 인정을 받는데 경쟁업체가 다 전부 다 고소하기 시작하고 너 잘못됐다고 얘기하고 그 다음 스텝이 사자굴, 여러분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누구한테 제일 섭섭할 것 같아요? 여러분이 매일 새벽 제단을 쌓고 십일조를 빠뜨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믿음과 신앙과 정절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가운데에 기도응답으로 받았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대하여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다니엘을 보십시오.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이런 정말 그 어처구니 없는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덤덤하게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기도를 통해 감사를 올리고 있어요. 다니엘서 6장 10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은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세 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저는 목사인데도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요. 아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 불평 한마디 없이, 원망 한마디 없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고 울부짖으며 반항하는 말 한마디 없이 감사 기도를 이렇게 덤덤하게 드릴 수 있을까? 도대체 다니엘은 무엇을 통해서 이런 감사를 나타낼 수 있는 건가?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제가 이 본문을 처음 맞닥뜨렸을 때 이 답답하고 당황한 상황에서 이 사람은 도대체 뭐길래 하나님 앞에 담담하게 원래 하던 대로 감사를 올릴 수 있을까요? 이 연기인가요? 진심인가요?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알려주시려고 저희들에게 이 본문을 주시는 것입니까? 다니엘의 신앙은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우리 다니엘의 신앙은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해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출세하게 해줘서,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한자리 차지할 수 있게 해주고 나의 삶의 질을 윤택하게 해주어서 하나님께 감사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평소부터. 즉 다니엘은 하나님을 소유 가치에 따라 믿지 않았어요. 매우 매우 중요한 신앙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소유 가치에 따라서 믿지 않았어요. 무엇이 좀 더 있으면 더 감사하고 무엇을 뺏기면 덜 감사하고 이런 수준의 신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만일 그런 조건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다니엘이었으면 지금 난리 났어야죠. 다 뺏겼는데요, 다 뺏긴 것 이상으로 더 뺏기게 생겼고 더 뺏긴 것 이상으로 아무것도 없는 죽음의 지경에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에 놓인 그런 상황인데, 소유 가치에 의한 감사로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면 지금 폭발해야죠. 원망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출세에서 역적의 자리로, 높은 자리에서 죽음의 자리로, 평탄한 삶에서 이 삶의 질이 완전히 망가져버리는 큰 환란이 닥쳐왔기 때문에 조건으로 보면 다니엘은 지금 최악의 조건이에요. 감사할 수 없는 조건이에요. 그러나 다니엘은 말씀드린 대로 소유의 가치를 따라 하나님을 믿은 것이 아니고 존재의 가치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 한 분만이면 괜찮습니다. 하나님 한 분만이면 저는 감사할 조건이 차고도 넘칩니다. 왜 이렇게 믿을 수 있었겠습니까? 내 눈에 보이는 권력들, 내 눈에 보이는 재물들, 내 눈에 보이는 풍요로운 것들, 이런 것들, 위기, 중상모략, 함정,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참으로 그것을 진심으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훨씬 더 깊게 믿었던 거죠. 하나님의 존재, 그 하나님 자체만을 신뢰하였던 것입니다. 이게 말만 쉬운 거 우리 다 아시죠? 예. 이 말로는 이게 참 설명하기가 쉬워요. 다니엘의 하나님은요, 창조주, 나를 지으시고 나를 바라보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그 신뢰의 믿음이 다니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존재. 또 다니엘의 하나님은 목자 되신 하나님.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과정에서도, 상황 속에서도 반드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라는 확신과 신뢰가 다니엘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믿음의 신뢰가 다니엘에게 무엇을 선물하냐면 감사를 선물해줘요. 그 신앙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감사였습니다. 오늘 본문의 결론 부분에 해당하는 다니엘서 6장 23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는데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 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너무나 단순하지만 너무나 하기 힘든 거죠.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그가 자기 하나님만을 믿음이었더라. 상황과 조건을 믿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존재의 가치로서 믿은 거죠. 그러니 다니엘이 이 말도 안 되는 삶의 역경을 이겨내는 것을 보십시오. 하나님, 풀무불에 제가 들어갑니다. 하나님, 이번에는 또 사자굴입니다. 제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리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조서에 명령이 찍힌 것을 알고도 그것이 사자굴과 같은 험난한 나에게 죽음을 가져다 준다고 하여도 그것이 나의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나의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더 앞서가지 않습니다. 이 신뢰가 다니엘에게는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재밌는 거는요, 이 다니엘의 신앙을요 누가 옆에서 대신 고백을 해주냐면요, 왕이 고백을 해줘요. 재밌는 장면이 있는데 다니엘서 6장 26절 27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왕의 고백입니다.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오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습니다 하였더라. 아멘. 이 신앙의 고백을요 다니엘이 하는 것이 아니고 다니엘의 옆에서 다니엘의 신앙을 지켜보던 왕이 지금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어요. 얼마나 아름답고 멋집니까?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다니엘로 하여금 담담한 감사를 만들어내게 했고 감사를 통해 다니엘의 삶의 모든 지경은 회복됩니다. 감사를 통해 다니엘의 모든 지경들은 회복됩니다. 어떠한 역경과 환란이 와도 그 역경과 환란 속에서 트라우마 때문에 불안함과 상실감과 외로움 속에서 고립되는 것이 아니라 우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적을 체험하며 오히려 더 단단해지는 그러한 심리학자들이 말한 회복 탄력성을 정말 제대로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오늘 다니엘의 신앙이에요. 이것이 바로 감사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한다는 것은요 다른 어떠한 것들보다 세상과 우리를 아주 뚜렷하게 구분해주는 구분점을 만들어줘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세상은 환난과 역경을요 온전히 이겨내지 못합니다. 복수를 하든지 이를 악물든지 무너지든지 아니면은 독한 마음을 심게 하여서 더 악해지든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 일들은요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요 시험과 역경을 이겨내는 모습이 세상과는 달라요. 우리에게는 그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감사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 모습을 보고 가장 기가 막혀 하는 게 누구예요? 다니엘의 모습을 보면서 왕이에요. 야, 다니엘의 믿는 하나님은 다르구나. 하나님을 믿는 다니엘도 다르구나.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속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도 그렇지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올리는 다니엘의 모습을 볼 때 이 다리오 왕이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나타나는 이 감사의 힘, 이 감사의 힘, 청교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감사의 힘, 삶의 모든 지경의 회복을 가져다 주는 이 감사의 힘은 같은 원리로 작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존재 가치에 대한 신뢰,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고백들. 세상은 그렇지 못하죠. 여러분, 좀 우스개 얘기인데요. 어느 직장을 다니는 한 가장이 지갑 안에 아내 사진을 하나를 이렇게 넣어놓고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회사 생활이 쉽지 않잖아요. 우리 남편도 그렇죠. 어려운 일이 올 때 이렇게 막 푸시가 오고 하드타임이 오고 힘든 시련과 역경이 올 때마다 그 지갑을 이렇게 열어보면서 씩 웃더랍니다. 그러니까 자초지종을 모르는 옆에 한 동료가 아니 도대체 그 사진에 뭐가 있길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걸 보면서 이렇게 웃음을 되찾냐고 그랬더니 이렇게 지갑을 조심스럽게 펼쳐서 보여주더래요. 근데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아내 사진이 있고 그 옆에 보니 이러한 글귀가 있더랍니다. 이 여자가 내 마누라다. 이보다 더 심각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 세상은 그런 거예요. 세상은 뭐냐면은 환난과 위기를 이겨내는 그 조건을 비교 속에서 두는 거죠. 내가 누구보다 덜 가졌으면 원망이 나오고 더 가졌으면 불평이 나오고 내가 누구를 더 가진 사람을 보고 불평이 나오면 덜 가진 사람을 보고 위로를 얻고 이게 세상의 감사의 원리예요. 비교 속에서 소유 가치를 따라 감사하는 것. 신앙인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세상은 보면은요 그래서 점점 더 감사하기 힘든 세상을 만드는 것 같아요. 더욱더 감사하기 힘든 세상을 만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 2절을 보면 이렇게 적어 놓았죠.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쭉쭉쭉쭉 가다가 그 다음 줄에 뭐가 나옵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말세에 감사하지 아니하며. 이 세상의 끝은 감사하지 아니하게끔 만드는 조건들이 가득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고통합니다. 이렇게 말세에 힘들다. 여러분 뭐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세요. 아유 힘들어. 아유 요즘같이 힘들 때가 없어. 아니 도대체 얼마나 더 힘들어야 되는지 만날 때마다 지금보다 더 힘들 때는 없다. 늘 우리 뭐 정치하시는 분들 그러잖아요. 경제가 지금보다 더 힘들 때가 없었다. 도대체 그게 어느 정도까지 가야 되는 건지 늘 세상을 보면 고통 속에 몸부림치는 고백들을 많이 해요. 먹고 살기 힘들다,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러냐라고 분명한 클루를 주시죠. 뭐라고 오늘 디모데 후서에 나타납니까? 감사하지 아니하며. 계속 쳇바퀴 도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 고통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가 뭔 줄 알아? 라고 하나님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감사가 없잖아, 감사할 줄 모르잖아, 감사가 없는 생활은 세상은 그만큼 고통스럽다는 거죠. 예. 늘 비교 속에서 나는 열등한 존재가 어디서든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 그 감사하지 못하는 많은 조건들 중에서 쉽게 생각할 때, 특히 이제 뭐 자매분들 좀 그런 경우가 많은데요, 뭐 때문에 제일 감사가 안 될까요? 가만히 보면은요, 요즘 현대의 세상 사람들을 이렇게 바라볼 때 제일 만족하지 못하는 부분을 개인적으로 꼽는다면 외모예요. 외모예요. 여기서 자기 외모에 자신하시는 분들 한번 마음의 손을 들어보세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전 정말 정말 감사합니다. 저를 이렇게 만들어주셔서 하나님, I thank God. 막 이렇게. 외모에 대해서 감사를 잘 못해요. 그리고 더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죠. 세상은 소유의 가치에 따라서, 내가 더 가졌느냐 가지 못했느냐에 따라서 감사의 조건들이 바뀌는데, 이 외모를 비교하며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상이 좀 잘못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비교하는 대상이. 우리 자매님들 대부분 보면 누구랑 비교를 해요? 누구랑 비교를 해요? 내 딸하고 비교 안 하잖아요. TV에 나오는 연예인이나 광고를 보면서 그렇게 비교를 합니다. 도대체 얼굴에 뭘 발랐길래 저 사람은 피부가, 저 입, 저 코, 저 눈, 그리고 기가 막히게 아세요. 그 다음 시즌에 어디가 바뀌었으면, 코가 좀 바뀐 것 같은데, 눈이 좀 바뀐 것 같은데. 너무 왜 그걸 그렇게 알 수 있을까요? 관심 있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스쳐 지나가도. 그래서 꼭 그런 걸 보고 난 다음에는 가만 보면 거울 앞으로 가시죠. 예, 그런 걸 보고, 또 내 화장품 목록들도 보고, 뭐 쓰는지도 막 설치도 해보고, 가서 이제 가만히 보면서 만족하지 못하는, 만족스럽지 못하게 생긴 내 얼굴을 보면서 이제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이제 관계적 불평이 나타나죠. 내가 저 남자를 잘못 만나서, 저것만 안 만났으면은 이렇게까지. 그 다음에 또 뭐 유전적 불평도 나타나죠. 우리 부모님은 도대체 왜 나를, 이런 유전적 불평도 나타나고, 또 뭐 계속 그런 불평들이 넘어갑니다. 육아적 책임 전가도 있죠. 내가 쟤들 때문에 이렇게 늙은 거야. 내가 저것들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하다 하다 이제 안 되면 어디까지 갑니까? 신앙적 불평까지 갑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저를 왜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하나님 모태에서 저를 조성하실 때 잠깐 조셨습니까? 왜 이렇게 저를 못난이 같이 만들어 놓았나요? 그런 불평들 많이 하죠. 예, 외모에 관심이 많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만일에 그런 게 좀 불평스럽다면, 난 눈도 좀 컸으면 좋겠고, 입도 좀 컸으면 좋겠고, 뭐 얼굴도 좀 갸름했으면 좋겠고, 하나님께서는 뭐라 얘기하시냐면, 야, 나는 네가 어떻게 생겼든지 상관없이 넌 참 마음에 드는데 너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구나. 너는 나 하나만으로 그렇게 삶이 만족스럽지가 않구나. 너는 여전히 너의 외모가 나 하나보다 감사의 조건으로 가득 차 있구나. 내가 가진 것들, 너의 조건들을 너는 더 신뢰하는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습관적으로요,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소유의 가치에 둬요. 안 그러실 것 같아요? 거의 다 그래요. 다니엘 말씀드렸잖아요. 이 본문 잘 묵상하세요. 다니엘은 소유의 가치로 감사를 찾았다면 절대로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의 기도를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의 조건을 찾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늘 소유의 가치를 감사의 조건으로 두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없어서 감사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렇게 안 해주셨기 때문에 전 감사 못하겠어요, 하나님 이게 응답이 안 됐기 때문에 전 감사하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이 상황에 있기 때문에 감사하지 못하겠어요, 내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면 내 상황과 처지, 형편과 갖지 못한 것들이 가득하여서 감사의 습관을 갖지 못해요. 진정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해요. 얼마나 값싼 신앙으로 변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면서 남들과 비교하여 조금 갖게 되면 그저 또 감사가 넘쳐요. 풍성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조금 하나님이 시련과 고난 가운데 나를 연단하시는 가운데 놓으면 또 나락으로 떨어져서 우울과 좌절과 포기 가운데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게 뭐냐고 막 하나님한테 발버둥치고, 언제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 존재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다니엘의 본문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나요?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감사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요? 소유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존재를 신뢰함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감사, 이것이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특권입니다. 신앙인이 가질 수 있는 진정한 감사의 힘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감사만이 우리의 모든 삶의 지경을 온전하게 회복해 줍니다. 안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겉으로 부르고 믿는다고 하면서 수많은 삶의 요동들, 그 웨이브 가운데에 늘 반복하고 떨어지기를 하는 흔들리는 그러한 바람에 흔들리는 겨와 같은 그러한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걸 바라시는 건 아니시겠죠. 옆에서 야 너를 보니까 이 다리오 왕처럼 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너를 인도하시네, 너를 구원하시네, 야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네가 몸 하나도 상처 안 하고 나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구나, 이 기적을 감사를 통해서 맛보았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역경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다 아신다, 하나님 나를 반드시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다 라는 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감사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을 통해 옆에 있는 자녀들이 오늘 다리오 왕과 같은 고백을 할 거예요. 와 우리 엄마를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셔, 우리 엄마의 저 감사의 기도를 보고 우리 엄마가 믿는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자가 맞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인도해내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건져내시고, 자녀들이 무엇을 추억하며 훗날 무엇을 기억하며 신앙을 돌아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의 감사의 기도, 남편이 부도를 맞았으나 습관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루에 세 번씩 열린 창을 앞에 두고 감사하며 기도하였더라, 자녀의 일기에 그런 대목이 써져 있는 날이 어떻게 언제 올지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로 믿는 이 신앙은, 이 믿음은 진정한 감사를 나타내게 되고 이 감사는 우리의 삶의 모든 지경을 다 회복하여 줍니다. 감사하십시오. 삶의 역경이 옵니까? 감사하십시오. 시험이 닥쳐옵니까? 감사하십시오. 저는 이 자리에 앉으신 모든 분들이 다 동일선상에서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 잘 지내고 있다고도 믿지 않습니다. 신방을 해보니 그렇던데요. 참 잘 지내시는 것 같은데 기도 제목을 이렇게 두런두런 나누다가 하나 탁 나오기 시작하면 아, 이런 기도 제목도 있으셨군요, 제가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할 정도로, 각 가정마다 왜 어려운 문제가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역경과 고난을 이겨내는 것은 하나님이 복을 막 채워주셔서 이겨내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감사할 때 진정한 회복이 거기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확신하고 신뢰할 수 있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래서 우린 감사할 수 있죠. 제가 신앙생활 속에서 생활하면서 목사로서 가장 어려운 구절이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어요. 범사에 감사하라.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가 있어요? 살다 보면 힘든 일도 있고 어려운 일도 있고 이건 뭐예요 하나님이라고 불평할 때도 있는데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전 이 구절이 참 난해한 구절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 구절은 매우 쉬워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라와 같은 말이에요.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신다,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신다, 이 믿음의 신뢰, 이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있으면 범사에 감사가 돼요. 그러나 여러분들께서 소유적 가치로, 하나님의 존재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을 소유적 가치로 믿는 신앙은 범사에 감사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됩니다. 왜? 늘 변할 수밖에 없는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은 정말 아멘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도 항상 그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신뢰하는 감사는 항상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멋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다니엘만 이러한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특별한 체험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오늘의 말씀은 누구든 나의 존재로 인하여 너희가 신뢰하고 믿음으로 감사할 수 있다면 누구든 이와 같은 일들은 경험할 수 있다, 체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총리가 돼서 체험할 수 있다라고 그러면 어렵겠어요? 그 가능하시겠어요 여러분? 감사를 할 때 체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조건으로 감사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네가 이만큼 했을 때 내가 너를 만족할 게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네가 나를 감사할 줄 안다면, 네가 나의 존재를 인정해 줄 줄 안다면 내가 모든 걸 회복해 줄게. 쉽잖아요. 가볍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이렇게 복잡하게 조건으로만 만들어 놓았는지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감사를 통해 풍성한 회복을 꼭 맛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걸로 회복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다른 걸로 회복되면 위험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를 들면요, 여러분들 신앙이, 아, 내가 지금 기분이 좀 나빴는데, 요즘 좀 우울하고 기도도 잘 안 되는데 남편이 승진했어, 그래서 조금 회복이 되는 것 같아, 이게 부정할 순 없어요. 우리 인간의 심리가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에 멈추면 안 돼요. 왜냐? 그러면 그 다음 승진이 안 되면 여러분들은 또 나락으로 떨어져요. 조건이 만족되지 않으면 신앙이 또 변하게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그러한 어떠한 조건 속에서 좋은 일이 있든 나쁜 일이 있든 오늘 6장 10절을 꽉 붙으십시오. 하던 대로, 하던 대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앞에 사자굴이 있나 아니면 뭐 초고속 승진이 있든지 어떤 삶의 형편이 어떻든지 그런 걸로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그저 나는 원래 하나님 한 분만이 소중하고 그 존재적 가치로 믿음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늘 하던 대로 하루에 세 번씩 감사. 여러분들 그 감사가 영어로 thank잖아요. 그런데 그 thank하고 생각하다라는 think의 어원이 같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조건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보세요. 예, 많이 think를 하시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한 감사로 연결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같은 어원으로 둔 이유가 바로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숙제 하나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이 하루에 몇 번씩 기도했죠? 세 번 기도했죠? 세 번 기도하면서 결과가 늘 무슨 기도를 올렸죠?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여러분들 감사 체크리스트 꼭 적으세요. 적으세요. 내가 하나님의 존재만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을 적어도 하루에 세 가지는 기도할 줄 아셔야 돼요. 하루를 맞추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좀 적어보세요. 적어도 세 개씩. 그리고 그걸 한번 가족들하고 나누든 아니면 옆에 있는 소그룹하고 나누든 한번 나눠보십시오. 삶이 풍성해져요. 우리는 늘 감사할 조건은 이만큼, 불평할 조건은 이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삶을 보면 늘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아니라 불만이 가득하고 원망이 가득하고 불평이 가득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왜 그럴까요? 그렇지 않거든요. 돌이켜보면 아주 작은 것 하나만으로도 감사할 게 넘치는 게 우리 삶이거든요. 신앙인이 그렇거든요. 그게 우리 믿음의 힘이거든요. 신앙의 힘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늘 조건 속에서 아직 갖지 못한 것들에 대한 것들을 리스트를 잘 하죠. 그런 건 리스트업을 잘 하죠. 불평할 거는 빨리 리스트업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들은 돌아보면 여러분들 부끄러워져요. 왠지 아세요? 내가 이전에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거, 눈물로 감사했던 것이 지금은 하찮게 되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 줄 아십니까? 여러분 건강 어떠세요? 자녀 어떠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던 그 기도 제목들,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들 지금 어떻게 취급하고 계세요? 그건 그냥 당연한 것으로, 그 안에 있었던 나의 기도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셨던 그 존재적 가치와 나의 신앙이 담겨있는 그것들에 대한 가치는 다 버려버리고 이미 세상과 나는 한 몸이 되어서 어떤 세상적 기준으로 끊임없이 나의 감사의 조건과 가치를 찾는 그런 모습들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체크하셔야 돼요. 그래서 꼭 한번 적어보세요. 하루에 세 개씩 감사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소유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잡힌 바 되어 깊은 은혜를 꼭 체험하게 되실 것입니다. 감사하십시오. 시험과 역경이 올 때에도 담담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감사합니다. 이 폭풍 가운데에, 이 어려움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이 계신 것을 저는 신뢰합니다. 나의 인생을 돌아보니 숱한 어려움 가운데에, 위기 가운데에 하나님이 한 번도 저를 버리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 또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끌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종이 되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